한반도, 누구나 꿈꾸는 미래일 텐데요. 실제로 통일 한반도를 위해서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또 일하는 전문가들은 어떤 통일 미래를 꿈꿀까요? 전문가와 함께 통일 한반도를 밀도 있게 그려보는 통일대담 시간입니다. 김정호 정권 들어서 장마당 매대 수가 늘어나고 또 장마당이 이전보다 활성화된 것이 사실인데요. 또 6.28 조치 등 경제개혁을 추진하면서 개혁개방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체제 특성상 이러한 경제개혁이 성공할지는 미지수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남북 물류 포럼의 김영윤 회장 모시고 김정은 체제의 개혁개방 성공 가능성과 이를 이끌어내기 위한 남과 북의 경제협력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김정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고 싶은데요.
예.
김정은 시대 들어서 과거처럼 시장 폐쇄를 목적으로 한 전면적인 통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는 시장 장사꾼들의 나이 제한도 없앴는데요. 때문에 주민 생활이 조금 나아졌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바르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듣고 있는 북한의 정보가 아마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장사를 많이 한다는 그 자체가 생활을 이렇게 나아지게 하는 바로 직접적인 수단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나 할 것 없이 시장은 교환을 하는 곳이거든요.
네.
이 교환은 곧 거래를 말하는 거고 우리가 거래를 많이 하면 할수록 소득은 올라가기 마련이죠. 이건
네.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나 똑같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주민들이 전부 장사로 이렇게 돌아서게 되면은 그만큼 거래가 많아진다는 것이고
네.
결국은 그것이 이제 호주머니를 두둑하게 하는 일이다. 따라서 시장이 있는 만큼
네.
거래가 활성화하는 만큼 생활 수준을 올라가기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이제 풀고 싶어요.
네.
이거를.
예. 그런데 이제 김정은이 인민 생활 개선을 위해서 시장을 허용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김정은이 시장 활성화를 용인하는 게 국가 수입을 늘리기 위한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 매대를 대폭 늘려서 장세를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김정은이 인민들을 위해서 시장을 허용해주는 건 아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아, 예. 그거는 말이죠. 국가 수입 수입을 늘리기 위한 수단이다. 이거는 부차적인 논리거든요.
네.
예. 이제 국가 수입을 늘린다고 해서 김정은이가 혼자서 다 착복하고 쓰고 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것은 어차피 국가를 위해서 쓰고 인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국가 수입을 늘리기 위한 목적이다. 이거는 예, 근본적인 목적은 아니고
네.
부차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네.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너무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너무 인민들하고 김정은하고 떨어져서 동떨어지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저는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요.
예.
이 김정은 시대 들어가서 가장 눈에 띄는 경제정책이라고 하면 6.28 조치 그리고 530 담화에서 제시된 개혁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
간단히 말하면 기업소의 자율성을 좀 더 부여하고 보다 많은 성과급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주는 게 주요 골자인데요. 이런 김정은의 경제관리 개선 조치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예, 이제 6.28 조치는 2002년에 했던 7.1 경제관리 개선 조치의 이제 후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6.28 조치가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정확하게 나온 것은 아직 없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들리는 거는 6.28 조치가 두 가지의 측면을 지니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기업에 대한 자율성.
네.
기업에 대한 일은 기업이 알아서 해라.
네.
아주 전폭적으로 위임을 하는 그런 것들이 거기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이제 협동농장 같은 경우에는 분조를 보다 더 축소시켜서
네.
아는 사람끼리 또 가족끼리 4, 5명 단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조를 그렇게 작게 했는 이유는 자기의 몫을 분명하게 하고 자기가 했던 노력에 대해서 반듯하게 계산을 하기 위한 것이란 것이죠.
네.
옛날에 20명, 30명일 때는요, 슬슬 노는 사람도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결과는 공평하게 똑같이 가져갔으니까 이게 손해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대폭 줄여서
네.
결과와 또 노력 들인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은 결국 말하면 생산성을 높이고
네.
생산을 증가하기 위해서 만든 조치다 이렇게
네.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이 김정은이 6.28 조치를 통해서 얻으려는 좀 목적이 있을 것 같거든요. 통치자로서의 목적.
네.
그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예.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제 분조 관리제를 아주 대폭 줄인 것은 그것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관리하기가 쉽거든요.
네.
30명, 40명 할 때보다는 4명, 5명이 할 때 더 관리가 좋지 않습니까?
네.
통제를 더 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 당국으로서 북한으로서의 입장으로서는 두 가지 양면을 다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생산도 느리고 관리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는 네. 편이시네요.
예, 그러니까 인민들이 살고 먹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네.
할 수 있겠죠.
네.
예, 예.
근데 그것이 또 체제 유지를 위한 한편의 수단은 아닐까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관리를 잘 한다는 것이 체제 유지를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는 관리라는 그 자체, 통제라는 그 자체를 보면은 다소 부정적인 면도 있지 않겠냐 생각이
네.
됩니다. 그러나 그 부정적인 면보다는 1차적인 목적이 생산 증가, 생산성의 향상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네.
저는 긍정적인 면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네.
어차피 그렇지 않아도 다 관리가 되고 감시가 되고 통제가 되는 대상들이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이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에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게 경제개발특구입니다. 19개
예,
지역
예.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
근데 경제개발특구의 핵심은 외자 유치입니다.
예.
근데 아직 좀 뚜렷한 성과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외자 유치라고 하지만 외자가 어디로 옵니까? 어디서 옵니까? 바깥에서 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바깥에서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북한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북한이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대북 제재는 바깥에서 만들어난 거거든요.
네.
바깥에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북한에 대한 투자를 제한시키는 그런 조치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외자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기껏 하면은 이제 뭐 중국 정도 또 뭐 유럽의 어떤 뭐 1개 국가 뭐 이런 정도가 이제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이 부분은 군사 정치적인 면이 더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핵실험하고 미사일 발사하고 사이버 공격하고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북한에 대한 제재로서 외자가 못 들어가게
네.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돈을 들여오고 싶어도
네.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핵을 포기해야만 외자가 유치도 들어올 것이다. 라고
네, 기본적으로
거죠?
그렇죠. 예, 이걸 포기해야만 하는데 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인데 핵을 놓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체제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돈이 안 들어오는 것보다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놓치를 못하는 것이죠. 예.
한국을 비롯해서 국제사회는 북한이 계속해서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개혁개방 정책을 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현재까지는 뭐 뚜렷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김정은의 경제개혁이 중국과 베트남과 같은 방향으로 갈지 아니면 정말 모기장식으로 개방만 하다가 결국 다시 문을 닫게 될지 어떻게
네.
평가하세요?
그 중국이나 베트남이 오늘날에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두고 시장이 활성화되고 인민들이 잘 살게 된 이유는 바로 미국과 관계 개선을 했기 때문이에요.
네.
그런 절차가 있었거든요. 북한도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하기를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체의 발전을 위해서 개발을 위해서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하지 않는 쪽이 이제 과연 누구냐? 뭐
네.
동시에 다 둘 다 이제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
미국은 너네들이 자꾸 핵 개발을 하고 핵실험을 하는 이상
네.
핵을 가지고 있는 이상 대화가 안 되는 것이고 관계 개선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자꾸 제재 조치를 취하고 관계 개선을 할 수 없도록 하니까
네.
거기에 대한 반사작용으로 자꾸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발사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네.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저는 미국과 관계가 개선이 되면은 북한으로서는
네.
이 모기장 개방이 아주 대폭적으로 저는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결국 미국과의 관계도 핵 문제가 걸려 있는 거라고
그렇죠.
알겠죠.
그게 이제 딜레마죠. 그러면 과연 핵을 어떻게 풀어야 되겠느냐. 그런데
네.
이제 지난 시간들이 우리한테 말해주는 것은 대화를 하지 않고 있으면은 북한은 계속적으로 핵을 더 개발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예. 그러면 핵을 개발하지 못하고 이 핵 문제를 처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우리한테는 좋은 틀이 있었어요. 6자회담이라는 네.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유명무실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 북한에 이제 개방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안타깝습니다. 왜?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지 대화를 해서 대화를 꾸준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북한을 필요로 해서 다른 다섯 개 나라도 필요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김정은의 행보를 보면 뭐 운동화 공장을 시찰하고 또 화장품 공장을 시찰하고 하면서 우리도 이런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내수 산업에 조금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김정은이 국가의 그 주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나라로 거듭날 수가 있을까요?
아, 예. 그런 이제 기대치를 우리가 가지는 것은 좋은데, 기본적으로 그런, 공업과 산업을 발전시키고 또 시장을 통해서 필요한 물품을 우리가, 사고 팔고 할 수 있도록 되려면은,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대북 제재, 세계적인 네. 세계 국가로부터 오는 대북 제재가 풀려져야 됩니다.
네.
이게 아무것도 없는 바탕에서 뭘 만들어내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남쪽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서
네.
네, 우리가 부흥하게 되었는데 그 실상은 외부로부터의 외자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북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 손 기술.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좋다는 평이 나와 있습니다. 옛날에
네.
남북 경협을 할 때
네.
가서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북한 사람들이 잘 만든단 말이에요. 손재주가
네.
좋더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살려내야 되는데 아니 뭘 만들려고 하려면 원자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원자재의 많은 부분들이 자체 조달이 안 되면은 외부로부터 와야 되고 외부로부터 받으려면은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먼저 이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활성화할 수 있는 목돈이 약간 필요합니다.
네.
그 목돈이 이제 외자인데 이 외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자가 없으면 자력갱생도 불가능한 이야기네요.
예, 사회주의 체제가 기본적으로 자력갱생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런데
네.
세상에 어느 나라도 자기 자력으로만 살아가는 나라가 없습니다. 없는 부분들은 가져와야 되고 수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외국들하고 교류하고 무역하고 해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자력갱생이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를 따져서 어느 정도가 되느냐 이것이 문제지 완벽한 자력갱생은 네.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남북 교류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아, 예, 예.
북한 당국이 최근에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인상을 통보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마찰을 좀 빚고 있는데요.
예.
일부의 사람들은 언제 또 북한이 이렇게 파행적인 행보를 보일지 모른다.
예.
불안해서 기업들이 활동을 하겠냐. 개성공단도 없애야 된다. 이런 예. 이야기도 하거든요.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모두 이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네.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남북한 관계를 잘 가지고 또 평화를 정착시키고 또 통일을 지향한다면은 너무 북한을 부정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성공단만 해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개성공단에 그 합의 규정상 임금 부분에 대해서 매년 5% 정도를 인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것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그런데
네.
이번에 북한이 시도했던 것이 내가 알기는 5.06%예요. 0.6%가 더 많아요.
네.
이것을 이제 일방적으로 정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그렇습니다. 너네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5.66%인데 5%를 조금 넘어서긴 한다. 그러나 이것을 일방적으로 해서는 되겠느냐. 우리하고
네.
이야기를 해서 5%로 하든지 이렇게
네.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설득하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쪽에서도 보면은 너무 절대로 안 된다.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절대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네.
이야기했단 말이죠. 이제 북한은 북한대로 좀 이런 면이 있어요.
네.
개성공단을 만들 때 800만 평을 개발한다고 그랬어요. 10년 내로. 그런데 지금 10년이 넘어서 800만 평은 그냥 100만 평도 제대로 개발을 못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내줘서 개발을 해서 뭔가 자기들도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진척이 안 된단 말이죠. 네.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스스로를 이야기 욕을 하고 있습니다.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너네들 자꾸 핵개발하니까 안 되지 않느냐. 네. 그렇죠. 우리가 핵개발하는 거는 군사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개성공단은 개성공단대로 가져가자 네. 하는 것이 또 북한의 입장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일방이 상방을 타방을 완벽하게 제압을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서로 맞춰갈 수밖에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마음의 문을 서로 열고 네. 대화를 하는 차원에서 가져가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개성공단마저 폐쇄하면 남북관계는 아무것도 없어지는 네. 거예요. 그러면 분단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한테 주어진 것이 뭡니까? 네. 통일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교류협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개성공단마저 닫겠다는 사람은 네. 그럼 뭐를 지향하냐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남북 교류가 통일을 위해서 참 중요한 발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죠.
남북 경제협력이 북한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 남북 경제협력을 북한 사람들이 굉장히 원하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겠습니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무역을 하면은 상방이 다 이익을 봅니다.
네.
팔아서 수출을 해서 이익을 보고 가져오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또 팔아서 이익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또 경제 협력을 하더라도 우리는 싼 임금을 사용해서 질 좋은 물건을 만들어 수출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럼 그것을 통해서 북한은 인력을 고용하고 임금을 받고 네. 서로 이익이 되는 것이는 것이죠. 그래서 남북 경제 협력이 북한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동안 많이 차지하고 있다가 뭐 5.24 조치 이런 것 때문에 완전히 단절이 되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경제협력이 서로한테 이익을 준다는 것은 너무나 뻔한 이론이죠.
네. 그런데 당장 남북 경협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5.24 조치거든요.
예, 예.
이제 북한도 5.24 조치 해제를 계속해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 예. 한국에서는 5.24 조치는 한국민들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다.
예.
어쨌든 사과를 받은 후에 해제해야 된다. 이런 시각이 아직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뭐 이야기하기가 좀 힘들긴 합니다만은 이제 한국의 입장, 우리 남한 쪽의 입장에서는 아니 5.24 조치가 천안함이나 연평도 도발에 대해서 이야기가 된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일정한 조치라든지 사과가 없이는 뭘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네.
사실 그것도 맞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계속 주장하게 되면은 북한으로서 야 우리가 해지 않은 거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과를 하느냐 뭐 이런 또 이야기를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안은 말이죠. 이런 네. 거예요. 일단 관계 개선을 해놓고
네.
이 문제를 그다음에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에 대해서 유감 표명, 사과 표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쓰면 안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는 거예요. 먼저 좀
네.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이 문제를 잊지 않고 이렇게 가져가면은 북한이 더욱더
네.
사과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커지지 않겠는가 생각해요. 다만 그것을 남쪽이 과연 수용하면서 갈 수 있겠는가
네.
없는가는 저는 최고 결정권자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분께서 아 그래도 우리는 가져갈 수 있다. 절대 잊지 않겠다. 이 부분은 반드시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겠다고 네. 생각한다면은 하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 5.24 조치에 가장 좀 큰 타격을 받은 곳 중 하나가 남북 물류 포럼 아닐까 싶은 생각도
예,
드는데요.
예, 예.
이 5.24 조치 이전과 이후 활동이 예. 좀 달라지셨나요?
글쎄요. 이제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한 11년째 하고 있습니다만은 점점 더 사람들이 이제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5.24
네.
조치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데
네.
다만 5.24 조치 이전에는 제가 북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네.
중국에서 단둥에서 만나고 그랬지만 그 이후로는 일절 만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가 다 깨지고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런 것에 좀 타격을 받았다고 생각이 들고
네.
그러나 이제 국내적으로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뭐 오히려 학술 단체고
네.
또 이런 뭐 그 세미나를 통해서 사람들하고 같이 교류하고 협력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타격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네.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이제 회장님께서 이끌고 계신 사단법인 남북물류포럼
예.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예, 뭐 그냥 조그만 민간단체고요. 포럼이라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네.
광장의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걸었습니다.
네.
남북한이 관계 개선을 하려면 물류 분야가 정말 중요하다. 이게 이제 뭐 그 오고 가고 하는 것 여러 가지 물건이 움직이고 네. 가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많이 동참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물류로 남북을 하나로 만들자 네.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한 11년 전에 모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와요. 건설회사, 네. 뭐 인프라 하는데 뭐 이런데 또 교통 이런 부분, 국토 부분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세미나도 하고 또 한 달 한 번씩 매번 그 조찬이라는 조찬 포럼이라는 걸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와요. 거의 뭐 많을 때는 100명씩도 오고 말이죠. 매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한 100번, 105번을 했습니다.
아.
이게 매달 했으니까 벌써 그것도 네. 이제 9년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제 그런 앞으로 우리가 뭘 준비하고 어떻게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네.
만나는 광장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순전히 이제 회원들의 이런 십시 일반호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운영해 나가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남북 경제 협력과 물류 협력이 이제 한반도 통일에 굉장히 중요한 각유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예.
앞으로 한반도 통일에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협이 이제 남북 관계 개선에 굉장히 중요하고 평화를 창출하는 데 어떤 디딤돌이 될 수 있지
네.
않습니까? 그 경협 중에서도 우리는 물류 부분
네.
이런 걸 가지고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경제협력, 물류를 통한 경제협력은 통일 이전부터 시작되어서 통일되는 날까지
네.
또 통일되고 난 다음에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정말로 한반도 통일에
네.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물류가 남쪽에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일되고 나서도 그렇고 통일 과정에서도 물류가 차지하는 남북 간에 차지하는 비중이 저는 적지 않다고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따진다면은 뭐 큰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방송은 북한 주민들에게 방송되는 그런 방송인데요.
예,
마지막으로
예.
이제 북한 청취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실
예,
수 있을까요?
북한 청취자 여러분, 제 이야기를 뭐 자유롭게 들을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만드는 세상은 남과 북이 같이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남쪽은 남쪽, 북쪽은 북쪽대로 특히 주민들께서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은 큰 일을 할 수 없어도 항상 마음에 품으시고 남과 북이 경협이나 물류를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노력을 해보시죠. 예.
네. 통일대담 오늘은 남북물류포럼 김영윤 회장과 함께 북한 김정은 체제의 경제정책을 진단하고 북한 경제발전을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또 한반도 통일을 위한 남북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짚어봤습니다. 김영윤 회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통일방송이 보내드리는 뉴스 전망대를 듣고 계십니다.